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아멘. 저는 우리 크리스천의 이 삶은 마치 변화무쌍한 이런 날씨와 같지 않은가, 그 날씨를 경험하는 삶과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야기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먹구름이 끼며 짙은 안개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혹독한 추위와 그리고 깊은 고통의 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언제 끝날 것 같이 알 수 없는 그런 고통의 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눈을 뜨면 어떻습니까? 그 어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먹구름과 그 혹독했던 모든 것들은 사라지며, 그 따뜻하고 그 평화롭고 따스한 햇빛이 그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그런 평화스러운 아침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저는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어려움의 시간도 있었지만, 고통의 시간도 있었지만, 새 하루를 시작하며 눈을 떴을 때 새로운 평화와 소망을 허락하시며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아름답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복음송가로 찬양했지만 같은 제목이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오늘 우리 설교 제목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바로 이 제목이지만,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아침에 그 성실하심과, 그리고 밤마다 그 베풀어 주시는 그 인자하심을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깊은 눈물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그리고 고난의 언덕을 갈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 은혜와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그냥 찬양 가사 한번 부르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그것을 이해하며 곱씹으며 누리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의 삶의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청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주일 하루뿐만이 아니라 찬양과 찬송 부르는 그 시간 한 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그 성실하심과 그 신실하심이 평생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따르는 이런 축복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시편 말씀은 긴 말씀입니다. 총 150편에 해당되는 그 시편인데, 그 중에서 우리 오늘 보는 이 시편 92편은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안식일에 부르는 찬양시라는 그런 부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부르는 찬양시라는 것이, 말하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부르는 이 찬양곡, 그죠? 찬양 이 시가 바로 이 시편 92편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제사 드릴 때 불렀던 곡이 이 한 곡만 있었던 건 아닐 겁니다. 이 시 하나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러나 시편에 기록된 것은 이것이 유일하게 하나라는 겁니다. 안식일 날 하나님께 드렸던 그 찬양의 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사랑의 그리고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사베스데이죠. 사베스데이라고 하는데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여러분은 뭐라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안식일은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창세기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가 시작하면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여섯째 날까지의 그 기록인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을 시작하면서 그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리고 그 안식한 그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안식일에 대한 그 명령이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안식을 지키라는 것을 대표적인 그분의 명령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바로 넷째 계명입니다. 넷째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명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마라.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세 번째가 뭡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네 번째가 뭡니까?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 계명이 첫째 계명에서 넷째 계명까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는 바로 인간관계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다섯째 계명부터 시작해서 계속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쭉 나온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의 계명은 우리가 굉장히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며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 안식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냥 립 서비스처럼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주일날 예배 왔으니까 그냥 이걸 그냥 부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안식인지를 알지 못할 때는 우리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처럼 하나의 앵무새처럼 억조릴지는 모르지만 우리 속에서 깊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찬양을 중심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요한계시록까지 구약과 신약을 흐르는 하나님의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명령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 프로테스탄트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쩌면은 굉장히 좀 잊혀진다 그럴까 이렇게 멀게 느껴지고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할례입니다. Circumcision 아시죠?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의 생식기에 그 표피를 자르는 것이 이 할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명령하시고 이것을 영원히 지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할례.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 하나님 믿고 예수님 영접했다고 해서 할례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할례에 대해서 굉장히 꾸짖습니다. 육체에 하는 할례.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치는 것이고 그 자유를 막는 것이라고 그렇게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할례를 지켰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아니란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육신에 행하는 할례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례 안 받아도 된다. 할례가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할례인이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할례의 정신이 뭐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할례당이라는 것은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가 진정한 할례 받은 자냐? 누가 진정한 할례인이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예배, the spiritual worship을 하는 그가 할례당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이 육신을 신뢰하지 않고 육신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 받은 자라고 그가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 행했던 그 할례는 우리가 더 이상 행하지 않아도 좋을지 모르지만 행하지 않아야 되지만 그러나 진정한 할례 그것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례는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 얘기를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틀을 귀가 없었습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신명기서에 할례는 마음에 행하는 그 할례가 할례라고 신명기서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 통해서 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것 가지고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테스탄트의 전체적인 범주에 속하는 그런 교회이지만 안식일만 유독 강조해서 우리는 주일, 그죠? 썬데이를 지키지 않습니까? 왜 지킵니까? 오늘 이걸 다 다룰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짧게 얘기하면 왜 주일을 지킵니까? 주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과 이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주님의 부활하신 이날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지켰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들은 뭐 안식교 같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 이거 구약에 성경에 보면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금요일 해지면서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것이 말하자면 크게 본다면 토요일을 안식이라고 해서 안식일 지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성경에 안식일을 폐해라는 얘기 없잖아. 안식일을 영원히 지키라고 했으니까 우린 지킨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신약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날짜와 그것에 집착하는 것들이 그것이 어떤 우리의 신앙에서 문제가 되느냐. 제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유대인과 그 안식의 문제로 있어서 부딪힌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안식일날 병자를 낫추고 안식일날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제자들이 배상을 갖다가 이렇게 손으로 비비가니까 그것도 안식일 범했다 그러고 유대인들이 고소를 하고 질책을 합니다. 왜 유대인들과 예수님 그렇게 부딪혔을까요? 예수님께서 안식을 마음대로 안 지켜도 좋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안식일의 정신이 뭐냐는 것을 유대인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형식과 외식과 날짜와 이것에 치우쳤다는 겁니다. 무엇이 진정한 안식인지를 유대인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토요일이냐 주일이냐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그 날짜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안식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안식의 주인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느냐 하는 것이 영원히 안식을 지키는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도 잘 기억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수없이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을 초청하는 그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소망과 기쁨의 말씀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이 단순하게 내 육체적인 쉼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실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 영적인 평화, 영적인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평화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원히 지켜져야 된다는 겁니다. 피한 일이 결코 없다는 겁니다. 토요일날 우리가 예배 안 하고 주일날 한다고 안식일이 없어졌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한 자녀들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기적과 역사하심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그들은 맨날이 못 따서 또 하나님을 불신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다고 그럽니까? 너희들은 이들은 결코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이런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편 92편은 단순하게 안식일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들여 나와서 찬송하며 하는 그런 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 안에 들어간 자들이 진정하게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문헌에 찾아보면은 이 유대학자들은 이 시편 92편이 어떤 시편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것은 장차 오게 될 메시아의 왕국에서 부르는 찬양의 시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학자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이었던 그 구약의 시대 사람이었는데 장차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이요. 그 그리스도의 왕국, 그 메시아의 왕국이라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안식 속에 들어가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라 뭡니까? 모든 날이 일주일 7day 24hour가 그 안식 안에 들어가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 안식에 들어간 주의 백성이 그 하나님을 그 안식의 그 열매로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찬양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또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 이 찬양을 드리고 있는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일날 찬양을 안 드렸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서 주일날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그 고백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찬양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왜 찬양은 그냥 이렇게 마치 립서비스처럼 이렇게 찬양을 우리가 잘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결코 하나님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왜 내 속에서는 우러나오지 않는 것일까? 저는 왜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잠에 빠져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적 잠에 빠져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난 크리스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크리스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 잠에 빠져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형제님, 자매님 보시니까 영적 잠에 빠져있네요. 듣기 좋습니까? 별로 듣기 안 좋죠. 영적 잠에 빠져있다는 데 대해서 굿뉴스가 있고 배드뉴스가 있습니다. 굿뉴스부터 얘기할까요? 굿뉴스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죄송하지만 거리에 이렇게 활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이렇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죽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너무도 이 세상에 많이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굿뉴스는 살아는 있다는 겁니다. 배드뉴스는 뭔지 압니까?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깨달음이 없다는 겁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영적 잠에 빠졌다는 것이 무엇을 여러분 의미할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을 마무리해 가면서 이렇게 로마 성도에게 격려하고 또한 도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는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제는 자다가 깰 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사도 바울이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모두 깨어있는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에는 영적 잠에 빠져있는 그런 안타까운 성도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우리 교회도 청년교회고 학생교회다 보니까 특히 이게 뭡니까? 뭐 미드텀, 파이널 이럴 때 보면은 안전에 있는데 눈꺼풀을 못 이기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천하장사도 못 이기는 게 눈꺼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공부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하루를 밤새게 하다 보면은 앉아는 있는데 목사가 준비를 아무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와도 그것이 정말 눈에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막 이렇게 정신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자장가로 돌리죠. 그죠? 그러니까 매처를 못 있다 그냥 눈이 슬 감기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잠을 하루만 못 자도 이거는 뭐 천하장사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잠에 빠진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아무리 의식을 하고 노력을 하지만 그 잠에 빠지게 됨으로 통해서 내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의식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살아는 있지만 전혀 죽은 것 같이 그런 내가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영적 잠에 빠진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면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이런 영적 잠에 빠져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을까요? 저는 그것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그 두 가지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가 이게 봐도 이제 두 번째로 이어지는 것인데, 그 영적 잠에 빠지게 된 그 이유에서 그 첫 번째 그 이유는 두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이 세상을 본받는다는 말이 되고 바로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가르치는 그 교훈이 뭡니까? 이 세상의 그 가치관이 뭡니까? 뭐니 뭐니 해도 뭐니 아니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돈이 그래도 최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난하게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많은 것들 누리시고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전할 때, 나눌 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나와서 헌금 많이 하라는 겁니까? 뭐 그렇게 가르치는 교수, 목사들도 있지만 그건 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 속에서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 재물을 보물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주께서 그걸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보물을, 그 재물을 쌓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관계성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기의 꿈과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늘에 쌓아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쓰라는 겁니다. 세상은 돈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권력, 파워를 움켜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쾌락을 즐기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 세대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그 놀라운 자녀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나서 그 하나님이 이 놀라운 그 분의 능력과 그 은혜를 말하고 나서 12장에서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라고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않습니다. Spiritual worship.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하면서 그 영적 예배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굉장히 그러면은 또 다른 신비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고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뭐냐? 무엇이 영적 예배고 무엇이 산제사의 예배냐? 간단하다.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란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부분에 로마서 12장 2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 말씀이 뭔지는 알겠는데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또 여전히 세상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열매가, 그 결과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악한 자의 꾀를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보면 굉장히 보니까 아 대단하다.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이렇게 하면 뭐가 대박 날 것 같고 악한 자의 꾀를 쫓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양심으로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 것이 5년 중에 이미 내가 그 길에 서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된 것이 내가 잘나서 그렇다는 겁니다.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아이디어로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제 말이 아니라 시편을 시작하면서 시편 기자가 했던 말이 바로 그겁니다. 무엇입니까? 복이 있는 사람, 진정한 축복된 자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린 자의 그 자녀는 악인의 꾀를 쫓는 것이 아니라 물리치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의 길을 거부하는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차고 일어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을 쫓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은 지금 이 세대를 본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깊은 영적 잠에 빠지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깨달음과 의식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우리가 방금 살펴봤지만 영적 잠에 빠지게 되는 것은 바로 잘못된 선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선택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것은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 여러분들이 선택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선택했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제가 왜 선택이란 말을 썼을까요?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내가 거듭나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 특권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를 우리는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내가 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우리는 결정할 수 있는 놀라운 권리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어디 있냐고요? 로마서, 여러분도 있지만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나는 끌려달고 아, 나는 부족하니까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하니까 맞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얘기했듯이 우리는 죄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나는 완전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죄를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갔을 때 주는 기쁘시고 오히려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며 당연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거부하며 죄와 싸워나갈 때 우리는 죄를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상의 가르침을 거부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더 깊어지는 것도 내가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깊은 잠에 빠진 성도들은 적극적으로는 세상의 가르침을 쫓고 소극적으로는 말씀을 게을리하며 묵상하지 않는다는 데 비극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얼마나 이것을 강조해야 될까요? 저는 한 명도 예외 없이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점점 더 성숙되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목사님 너무 강조한 거 아닙니까? 어떤 성도들은 신실하지만 말씀을 또 뭐 이런저런 이유로 보지 않을 수도 있고 멀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부정적인 것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긍정적인 것으로 시편 기자가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에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밖에 보면 정말 아름다운 이 나무들과 숲들과 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무가 됐든 꽃이 됐든 풀이 됐든 이 식물들이 뿌리가 완전히 뽑힌 채 바깥의 햇빛을 보면은 얼마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 풀은 몇 분도 몇 시간도 안 돼서 말라 죽습니다. 거대한 나무도 뿌리가 완전히 뽑히면은 제가 봤을 때 하루 이틀 며칠을 못 가고 그 몸에 있는 그 나무 둥치에 있는 그 수분이 증발된과 함께 말라서 완전히 죽습니다. 시편 1편은 누가 복 있는 자인가를 얘기하고 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 뿌리를 깊숙하게 그 시냇가의 물줄기로 뿌리를 내린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성도는 단 한 명도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합니까? 그러나 이 당연한 얘기가 우리 삶 속에서 당연하게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큐티를 하기를 원하고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큐티를 함께 모여서 나누는 시간들이 잘 못하는데 5월부터 해서 새롭게 큐티 교제가 되면서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분은 알겠지만 잠언서 아닙니까? 잠언서입니다. 잠언서의 주제가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 지혜에 관한 책이 바로 잠언서입니다. 제가 큐티를 하면서 한 가지 은혜 받은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거라. 보아라,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보여주고 내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책망하시고 우리를 교훈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헛되고 제약된 길에서 되돌아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점점 더 그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큐티 책을 보고 계십니까? 큐티를 보느냐 안 보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행위로 자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내 삶이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받고 있느냐를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학생 청년 교회 목사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요? 여러분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뿌리를 박는 그 축복된 신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여러분과 함께 훈련하고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는 그날 후회스럽지 않고 떳떳하며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이 복된 삶을 여러분과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즐거워하십니까? 묵상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세워지며 여러분들 깊은 영적 잠에서 깨워주는 것입니다. 눈물의 사도라고 하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는 동족과 함께 그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 놀라운 그 고통 가운데 그가 그 동족의 죄악을 자기의 것으로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눈물과 간절함으로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 것을 그가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서 애가입니다. 그는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고초와 쑥과 담즙 가운데서 그렇게 절망하며 하나님께 나와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그가 깊이 묵상하며 회상하는 가운데 도리어 그의 마음속에서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며 찬양이 생겼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서 애가 3장 22절 23절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예레미야가 왜 그런 절망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그 절망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새 아침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지압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새 소망을 주시고 다시 그들에게 영을 주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주신 것을 그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과 그 기쁨이 세상을 거부하며 세상의 그 우리를 가르치는 그 지식을 거부하며 진정으로 그 여호와께 나아가서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그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아침마다 새롭게 되는 그분께서 우리를 소망 가운데 눈뜨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풍성하게 누릴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주님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며 밤마다 성실하시는 넘치시는 은혜가 당신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 있게 하여 주시고 깊은 영적 잠에 빠진 성도들을 얻게 하시고 날마다 그 말씀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그 삶 안에서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